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빗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때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은 세 번째 반응이죠.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또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시바 같은 경우에는 계략을 사용해서 다윗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 지금 나오는 이 시므이와 관련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본문이 몇 가지 단계를 따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5절부터 8절입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라고 떠들어댔는지가 쭉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 시므이라.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먼저 있었던 선대왕이죠. 사울왕의 친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5절 끝에 보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계속 저주를 했고 6절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왕이 모두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 이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이 실제로 다윗이나 다윗 신하들에게까지 도달해서 돌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거죠. 누가 현지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다윗왕에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 다 드러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했던 말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뭐라고 막 떠들어댔냐면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지방과 관련해서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걸 놓고 보면 이 말 자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인 적도 없고요. 대적한 적도 없고요. 사울 집안에 씨를 말리거나 그 집안 사람들에게 원수로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하튼 다윗이 아무리 선대했어도 다윗이 아무리 선하게 행동했어도 분하고 억울한 거죠. 자기가 왕족이었는데 혹은 왕의 친척이었는데 사울이 여하튼 죽임당하고서 새로운 가문이 왕족으로 등극을 한 것이었으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권리들을 빼앗겼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사실은 사울이 져야 되고 그 가문이 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윗에게 전가하면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또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시바와 시므이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바는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시므이는 자기 편리한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위정자들을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좀 더 훌륭한 위정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은 사람일까요? 다윗이 나은 사람일까요? 다윗이 더 괜찮은 통치자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사울 시대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통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더 나은 통치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아, 이 사람이 더 나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게 되면 불만을 들고 일어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참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서 양산에 내려갔는데 밤새도록 스피커 틀어놓고 데모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동네 분들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딜 가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한 것이 아니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백신 맞아서 우리 가족이 죽었다. 뭐 이런 분들은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실제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상관없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저주를 막 쏟아놓는 시무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런 이 저주를 멸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을 했는가. 아마 다윗 입장에선 분하고 억울했겠죠. 이게 뭐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없을 텐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나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도 분하고 억울하고 또 지금 하는 말의 내용도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막 덤탱이를 씌우네 이러니까 또 분하고 억울하고 그랬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일단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아비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이인데 아마 배다른 누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인 셈이니까 자기 입장, 자기 다윗 기준 놓고 보면 이제 조카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비새나 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압이나 아사엘이나 다 형제들이었고 그 다윗에게 군대 장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게 어디서 이따위로 행동을 하지? 하고서는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면 보면 야 그래도 다윗 주변에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상황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까? 압살롬이 합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법을 넘어서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합법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타당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비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동한 것이 옳지 않지만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첫 번째 잡아들이고 두 번째 재판을 하고 세 번째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니까 가서 그냥 죽여버립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다윗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막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 한편으로는 아비새를 향해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다윗이 보였던 반응인데요. 이렇게 해요.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다시 첫 번째 하는 얘기 뭐냐면 내버려 두라. 이게 다윗이 내린 처분입니다. 시므이가 막 욕하고 저주할 때 내버려 두어라. 그냥 그대로 욕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므이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허용하신 거다.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므이를 시키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므이가 제멋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 함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뭐 압살롬에게 명령해서 반란 일으키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바에게 명령하셔서 거짓말해서 다윗을 속여먹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 앞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기로 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이제 다윗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라. 이게 처분을 내린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처분 내리는 것을 보면 시바에게 처분을 내린 것과 시므이에게 처분 내리기 좀 다릅니다. 시바가 와서 다윗에게 거짓말로 이 므비보셋을 모함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에서 상황을 전후자를 다 살펴보지 않고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고 므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뭐 지금 당장 실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므비보셋의 온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배반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행동할 때는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이랬어요. 저 사람이 이랬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사실은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멸시를 저주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사울을 죽인 적이 없는데 사울 가문에게 원수로 대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했지.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 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시 그걸 다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부당한 이야기지만 억울한 이야기지만 입을 다물고 그 저주와 멸시를 다 받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말로 취했던 마지막 태도는 아주 귀하게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이야기 듣는 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시므이를 심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로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고함칠 수도 있죠. 네가 오해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고함치고 외칠 수도 있는데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압살롬의 반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압살롬의 반란은 상당 부분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네가 사울 가문에게 함부로 했지, 피를 흘렸지, 죽였지, 너는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부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이야기로 막 누명을 씌울 때 그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억울한 이야기지만 저 저주는 억울한 이야기지만 과연 나는 허물과 죄가 없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게 사울에게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윗에게 잘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모른 채로 부당하게 나에게 막 뭔가를 덤탱이 씌울 때에 주님 제가 그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혹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허물은 없는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을 만난 것은 아닌지는 겸손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시면 13절, 14절. 여기 보면 이제 계속해서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피곤해서 지쳤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길을 갈때 계속해서 심리가 저주하고 막 흙을 날리고 돌 던져댔고요.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해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곤했을까요? 당연히 뭐 길을 걸었으니까 피곤했겠죠. 동시에 듣지 않아도 될 말, 억울한 말을 들으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지경으로 가다가 잠시 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등장인물들이죠. 시므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므이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참 미워하는 사람, 또참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그 사람에게 돈탱이를 씌워서 막 몰아붙이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시므이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자고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아비새처럼 행동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번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어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 고난을 만났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부당한 고난을 만난 것처럼 보였을 때 입을 꾹 다물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참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이야기를 들어도 입을 다물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겨두고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참 어찌 보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도 할 말이 있는데, 설명할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그래야 되는 것이 때때로 믿음인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므이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을 보시고, 다윗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막 역전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결국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또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모습 결코 되어서는 안될것 같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다고 해서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보였던 것처럼 도리어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적해도 우리가 그것을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 세상 누가 나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다윗이 당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네가 잘못했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무엇이라도 가서 해명하고 싶고 소리를 질러대고 싶은 그런 때들을 우리가 만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공의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늘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그러하듯이 부당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